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좀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긴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가정 안에서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들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상황과 어떤 환경에 묶여져서 매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가정은 또 그곳에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마다 갈등과 다툼의 이유들이 사라지고 더 즐겁고 또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인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인하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을 세우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인해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방법, 정리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실 일, 주의 영광, 또 내려주실 은총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식구들 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이요. 제가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70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80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이 70은 꽉 찬 나이를 상징합니다. 꽉 찬 나이. 그리고 80은 만족할 나이입니다. 아, 그래. 80 정도 살았으면, 그래.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나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꽉 찬 나이를 살고 아무리 만족할 나이를 다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간다. 짧다라는 얘기예요. 짧다. 아무리 꽉 찬 인생 살았어도, 아무리 만족할 나이를 내가 살았어도 결국 인생은 그냥 짧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다는 거예요. 짧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빠르게 지나간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억해 보면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멋있어요. 90편을 딱 소개할 때 그 소개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쓴 시가 바로 90편인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의 가족들에게 그 민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물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내가 저 사람만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족 내 곁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 것 같으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가족 어쨌든 소중하고 어쨌든 나를 지켜주고 나와 늘 동행하게 해주고 있는 그 가족들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낼 것 같으세요? 확실한 것은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도 고작 그 남아있는 시간마저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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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어요. 나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 이 소중한 가족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아쉽게도 그 고장 남아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마저도 지금 이 시간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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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가족들과 보다 더 즐겁게 보다 더 기쁘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날 계수함이 결국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내게 남은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중요성.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되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착각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났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가족들과 함께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월의 신속함을 깨달아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월은 빨라요. 신속히 갑니다.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남아있는 시간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지 마시고 그 짧은 인생 더 사랑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의 신속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정말 오늘 있는 그 시간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했더라고요. 목회를 참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본의 아니게 많이 가게 돼요. 장례식장에 본의 아니게 많이 가게 되고 임종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또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늘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지혜는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아,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새롭게 깨달아요? 아니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 목사님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죽음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죽음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해되어지고 다 용서된다고 합니다. 다 용서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감정 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게 중요해요?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는 거지요. 결국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 가운데는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 가운데는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질 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때 그제서야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안에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일생 동안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되려면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긍휼을 가리켜요.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만족하면 당연히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그 기간이 오래 가는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거는 아무리 만족한 것을 얻어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었어요. 아무리 만족하고 뛸 듯이 기쁘고 막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가지고 있으면, 막상 가지면 그렇게 만족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더 큰 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묵상해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든든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고 어떤 것에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큰아들이 별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와, 그 얘기 하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우와, 서로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한참 사춘기이고 예민한 때인데 이 아들 녀석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아빠,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 억지로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울컥 눈물이 나면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바로 그거다. 그거다. 오래전에 겨울철에 눈이 소복하게 내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등산을 즐기려면 결국 눈이 내렸을 때 가야 돼요. 그래야 설경이 진짜 멋있는 그 설경을 보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젊은 객기로 철없는 때에 무모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눈이 막 진짜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가자요. 그래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시작했다. 괜히 오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계속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춥고요. 막 땀이 나니까 옷이 젖고 젖으니까 막 추워요. 그런데 이 추위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춥고 또 미끄럽고 막 오금이 저려요. 막 이러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서 오금이 저리면서 약간의 공포심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괜히 시작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오르자마자 그 기쁨은 온데간다 사라지고 바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려가지? 죽었다. 어떻게 내려가지? 내내 걱정이었어요. 나름대로 한라산은 그 설경의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그리고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그 멋진 풍광으로 인하여서 감동할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 젊은 객기로 그 눈이 내렸을 때 한라산을 오르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런데 그 걱정이 정상에 오르자마자 바로 그 걱정이 또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지? 미끄러져서 어떻게 내려가지?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있었어요. 유용한 도구,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이젠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쇠가 달린 팍팍 박히는, 얼음에도 팍팍 박히는 아이젠이 있었어요. 아이젠을 신발에 끼우면 걱정이 없는데 아이젠을 모르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이젠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것들로 걱정을 해요. 물론 그 인생은 살아보면 멋진 풍광도 있고 설경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을 거예요. 정상에 오르면 뭔가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뭔가 대단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오르자마자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아,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추위와 뭔 환경에 휘둘려서 막 낙심이 되고 무섭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공포심이 걸리고 막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이젠, 하나님이 계신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하심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람이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때문이랍니다. 그 실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자꾸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과거에 아파봤거든요. 과거에 어려워봤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과거의 괴로움, 과거의 슬픈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대요.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괴롭게 하는 날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괴롭게 하는 삶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엄청난 화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이젠이 있어요. 영적인 주의 인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실 일, 주의 영광, 위에서부터 내려줄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이후에 당장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베푸실 주의 영광이 있어요.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질 주의 은총이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되려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실 주의 영광, 하나님이 위에부터 내려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얼마나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실 일, 행하실 그 일, 또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실 그 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은총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중요하게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다 무너져버릴까 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다 흔들려 버릴까 봐, 이것이 다 말짱 꽝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면, 주님이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으로 제가 이 시간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어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의 은총을 기대하고 산다면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양정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웃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로 살아 주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대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로 인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이 되어 주의 행하신 일과 영광과 은총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칠 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을 만듭시다. 주로 인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을 만들려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과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실 일과 주의 영광과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무지함으로 허송세월하며 살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께서 행하실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며 내려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로 인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적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며 장례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